네, 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셔서 부모 학교에 와주신 우리 교우님들 환영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부모 학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자녀를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겠다는 마음까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한해한해또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저희가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궁금해하며 그 마음대로 자녀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서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모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등 사회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2강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송지훈이라고 하고요. 14교구를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정한 이유는 저도 사실은 이제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녀가 나가서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자녀가 저와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갈등의 양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었고 특별히 자녀의 모습만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저도 성인이고 저도 사회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참 지금이 그 어떤 지역 공동체, 사회 이웃 공동체 속에서도 갈등 해결 능력이 참 떨어지는 그런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웃들과 가던 때 모습보다도 훨씬 더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거를 한 2, 3년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 세대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 세대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세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이 부분에서 참 부족하고 이런 우리가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좀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참 답을 찾기 힘든 주제잖아요. 우리 자녀가 친구와 싸웠을 때 갈등의 양상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참 답을 찾기 힘든 그런 주제이지만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거는 아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양상 속에 우리가 어떤 실천과 고민과 노력들을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온 교우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하고 고민하며 답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그 유영지 목사님이 지난주에 너무 이제 서론 개론을 너무 잘 해주셨지만 저희도 목회자로서 그이 자리에 서긴 하지만 또 지금 시대에서 뭔가 강의를 한다는 게참 힘들잖아요. 왜냐면 유튜브만 켜면 최고의 강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자녀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어떤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에서 유명 어떤 입시 강사를 초빙을 하더라고요. 이제 대치동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오니까 막 다들 신청을 하고 이게 당첨이 돼야지 들을 수가 있어요. 거의 못 듣고 아주 운이 좋아야지 그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그 거기 갔다 온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거는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거의 이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빨리 중학교 과정 안 하면 큰일 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그분들은 되게 또 화법도 뛰어나고 지금의 현실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설득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최고의 강사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그런 강사들이 있는 와중에 아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더더욱 필요하겠구나. 왜냐면 우리 밖에 있는 그런 그 육아나 양육이나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 강사들은 우리와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는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자녀들이 소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교우님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고민들을 가지고 또 이제 돌아가셔서 각자 구역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교우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그런 고민들을 더욱더 확산시키시고 또 함께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고민하는 부모들로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제 먼저 시선 바꾸기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가 요즘에 이 구절에 좀 꽂혀서 가는 곳마다 이 구절에 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구절이 오늘 하는 주제랑 주제의 서론으로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맹인이잖아요. 앞에 이야기들의 맥락이 있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설교가 되어버리니까 딱 이 맥락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맹인이 예수께 나와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예수께서 그를 돌아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맹인인 것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고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눈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맹인이 원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맹인은 구걸하던 자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에게 겉옷은 사실은 그가 밥벌이를 하는 도구였거든요. 이 겉옷을 깔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한계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사실은 연약함이 그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는 동정으로 한 푼, 두 푼 주는 그 동정으로 그가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정말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르죠. 누구에게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먹여 살리는 나를 위안하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고 예수를 따라서 더 큰 세상을 향해 걸어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주 수동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아주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환경이 나를 살게 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복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는 사실 그 환경과의 모든 고리를 끊어내므로써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주체적인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불쌍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서 뭔가 조금씩 환경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이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즘에 이런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내 기분 상해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조어인데 뭐 내 기분 상해죄가 뭐냐면 아주 폭넓게 적용이 되는 그런 죄입니다. 실제로 있는 죄는 아니고 요즘에 이것 때문에 참 그런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다가 이거를 내 기분 상해죄가 어떻게 설명할까 막 찾다가 블로그 하나를 봤는데 원래 요즘에 이런 건가 내 기분 상했죠. 이렇게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허락받지 않고 좀 퍼왔습니다. 퍼왔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제 이분은 간호사인 것 같은데 신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문제 MG. 저도 물론 MG입니다. 근데 85년생까지 MG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저도 MG인데 선생님 오늘부터 아침 준비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후임이 말이 없더래요. 근데 몇 분 뒤에 선생님 저 아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 건 미리 말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저 아침에 마스크도 갈아껴야 되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준비됐니 다 됐으면 나와서 같이 준비할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서 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참 이거 뭐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운 건가? 일단 우리가 너무 자녀가 말하는 거면 이렇게 이런 걸 배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런 이렇게 자녀를 배려해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아주 정서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채울 것인가, 그가 이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배웠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키울 때는 그 저희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는 학교에 이상한 선생님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 뭐 막 때리고 욕하고 이런 선생님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 누나가 하루는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한테 이제 너무 많이 당하고 이제 친구들도 만날 때마다 그 선생님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했대. 이상한 선생님이 했다. 오늘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했냐. 지금 뭐 얘기해봐라. 뭘 잘못했어. 이렇게 바로 추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선생님한테 혼나면 부모님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혼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만약에 내가 친구랑 싸웠을 때는 부모님이 이제 우리를 공감해주고 그 친구는 왜 그래 하는 시대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친구랑 싸웠다고 하면 더 혼나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 얘기를 못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또 좀 그 이성적인 사람이고 좀 T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제가 하는 말에 혹시 상처를 받으시거나 하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따로 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좀 항변을 좀 하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약간 전 국민의 금쪽이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지금 전체의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옳은 일이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분 상해죄가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준엄한 헌법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거 잘못 들어갔네. 하나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실 예전에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지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뜻을 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막 그랬었어요.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막 이런 거 보면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자기 감정이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박형용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 교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가정에서 뭐 그 딸이 뭐 박윤선 목사님 이런 사람들 딸이 쓴 거 보면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는 막 폭군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우리 앞선 세대에서는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었거든요.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은 그 한참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 앞서서 막 시위를 하기도 했고 되게 뜻들이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때는 뭐가 내 삶을 바칠 만한 것인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감정과 기분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 지구 멸망이 눈앞에 닥쳐왔어요. 지금 지구 멸망이 눈앞에 닥쳐왔는데 이 지구 멸망을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밖에 없어서 지금 빨리 집을 떠나야 되는데 그 내 딸 중에 5살짜리 딸이 막 민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빨리 준비해. 이렇게 하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나에게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어. 나에게 더 기분 좋게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뭐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너무 이 자녀의 감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이것도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경우도 있고 이것과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살면서 만나본 대부분의 어떤 그 부부 간의 갈등 유형 중에 이제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부부를 중재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동료로서 또 막 챙기고 하는데 한 번은 저랑 동료 중에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있었던 곳에 그 한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이 갈등이 너무 심했었어요. 결혼하신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근데 따로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내가 그분 아내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제가 이분을 만나서 얘기하면 저희가 둘이 나중에 만나서 결론을 내린 거 내려보면 둘 다 가해자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끼리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가해자끼리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약간 제가 이제 우리 자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좀 느꼈는데 자녀가 친구랑 있었던 일을 집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녀에게 막 공감을 몇 번 해주고 아 네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 자녀가 그걸 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이 상황에서 더 내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자녀가 점점 그거를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처세로서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본능으로서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던데 제가 사실은 과거에 이제 그 연애를 이제 해보니까 사실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그 계속 피해,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그 여성분께서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늘 나쁜 남자랑 만났던 거예요. 나쁜 남자랑 만났는데 사실 저는 그냥 보셔도 알겠지만 나쁜 남자가 아니거든요. 되게 호구형에 가까운 그런 남자인데 제가 되게 잘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뭐냐면 계속 그 나쁜 남자들을 만나면서는 자기가 더 우위에 있었어요. 우위에 있고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피해자였거든요. 저를 만났는데 뭔가 계속 피해자가 아닌 거죠. 그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뭔가 불만이 생기고 뭔가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피해를 받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되게 계속 잘해주고 했는데 결국엔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약간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계속 그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그 우위 피해자로서 우위의 위치에 있는 거를 좀 즐겨왔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이지 못하게 되자 내 마음속에 계속 뭔가 이 관계에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했죠. 왜냐하면 계속 나는 가해자여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 친구를 만나는 내내. 근데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의 모든 갈등 안에서 싸움이 약간 이 싸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싸움.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떤 관계에서든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뒷담화 까고 할 때도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보다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왜 내가 피해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왜 가해자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을 계속 우리가 하게 돼버린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좀 버거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저도 나름 그러니까 중재형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중재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점점 더 갈등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복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연약하다고만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실은 요즘에는 완악한 우리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너무 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우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아시다시피 교우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약하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연약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이는 가해자거든요. 피해자이기 이전에.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망가지고 목적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이 환경이 병들었는데 그 가해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가해자이기만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또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회 죄로 물든 사회로 인해서 더 우리가 물들게 되고 더 우리가 맞게 되고 더 우리가 당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것 또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악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피해자이기만 죄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이 완악한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회개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 알고 있었던 존재들인 거예요. 아, 내가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절대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망치는 모든 것을 향한 진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분노도 그만큼 크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엇이냐. 그 진노에서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셔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연약한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완악한 우리를 고치신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복음 안에 복음의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정적 구원을 칭의라고 하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아니다.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 구원, 성화가 있죠. 실제적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고 있는데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의를 위해서 살고 정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도 했었잖아요. 정의가 무엇이냐면 옳은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정의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옳고 틀린 것이 되게 붙어서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단정짓는 걸로 생각하다 보면 난맥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친구들이랑 싸운 상황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와서 얘기한 것만 들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도 들어보고 친구 부모님의 얘기도 들어보면 아 세상에 그렇게 나쁜 우리 자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보면 가해자 피해자는 늘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나누는 그 기준으로 보면 난맥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실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물론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이 교실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해결을 하거나 교사들에게 그 권위가 있었을 때는 교사들이 해결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변호사가 동원되고 그것이 해결되는데 1년, 2년이 걸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난맥상에 빠져버렸어요. 벌써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법정적 정의로는 법정적인 의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법정적인 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의 회복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가는 것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복음에는 법정적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의 방편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 그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적 정의로 넌 죄인이야 죽어 이렇게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넌 의인이니까 이제 다 됐어 라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느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의관, 우리의 갈등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근데 사실 이 세상은 응보적인 정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정서, 법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뭐 영적인 거룩한 뭐 이런 거 붙이면 다 교회 용어가 되잖아요. 거룩한 부담, 뭐 거룩한 낭비 뭐 이런데 법에서는 또 그렇더라고요. 법 정서, 법 이행 뭐 이렇게 법을 갖다 붙이면 다 법적인 용어가 되는데 법 정서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그 보면 그 촉법 소년 이거 한번 기사에 나오면 댓글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너무 형법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거 되게 실제로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형벌을 때리는 게 강해진 거 아시죠?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30년 이렇게 때렸는데 30년 가지고 되겠냐 아직도 그래 댓글이. 근데 그런 정서 저도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런 촉법소년 사건들 얼마 전에도 뭐 자전거를 타고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났을 때 아 정말 화가 난다 막 얘네들 다 그냥 감옥 보내버리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 당연하게 드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그러니까 엄벌주의라고요. 벌을 아주 엄하게 때려버리는 그런 걸 엄벌주의라고 하는데 엄벌주의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짧게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전통적으로 엄벌주의를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 나라에 그걸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랑 미국이거든요. 영국과 미국이 원래 엄벌주의로 유명해요. 그 나라들은 뭐 300년, 400년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뭐 잘못하면. 그렇게 때려버리는 나라들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형제 자체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딱 단죄했을 때 그게 잘못된 판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을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 자체가 정의를 완전하게 세우기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회적인 손실, 비용 증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이제 인구당 감옥 인구 가장 많은 국가는 이렇게 해서 보면 미국이 이런 나라들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 그러니까 엄벌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영국, 이거 미국인데 교도소 인원이 7만 명이 넘어서서 조기 석방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미국이 300년, 400년 때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실제 그 법 집행 기간은 평균적으로 짧다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더 이상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석방으로 다 보내버려. 가석방으로 내보내버리고. 돈이 좀 있다 싶으면 보석금을 내면 다 내보내버려요. 왜냐하면 감옥에 놔둘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이야기죠. 950달러 미만을 훔치면 안 잡아가겠다라고 선포해서 캘리포니아주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뭐 그 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940달러까지만 훔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편의점주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봤자 걔가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감옥에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영국도 지금 교도소에서 뭐 성범죄자가 7만 6천 명이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어서 벌벌 떨고 있대.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 기사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게 들고 실제로는 그 사람, 그러니까 엄벌주의를 채택하면 4번 보면 범죄 감소의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더 폭발적으로 범죄가 늘어나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관점이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력이자 잘 고쳐서 쓰면 훌륭한 어떤 생산력을 담당하는 인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큰 비용이다. 다수의 문명국가로의 위협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가장 커요. 사형제를 채택하면 뭐 EU 같은 국가들은 우리나라랑 상거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법 정서상으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되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 동아시아권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일본, 중국 이런 아주 힘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사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안 된다. 근데 이런 이유들을 떠나서라도 사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응보적 판결을 통해서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라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딱 판결을 내려서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천하신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하나님의 의인데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다 알다시피 교도소는 학교라고 불리고 있죠. 거기서 범죄를 더 배워나오거든요. 마약 사범으로 그 한번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마약을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안 걸리는지에 대해서 배워나와서 재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회복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형 집행이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가. 가해자가 실제로 형 집행을 통해서 그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집행 과정에서 반성문을 내요. 반성문을 내는데 절대로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내지 않습니다. 판사에게 반성문을 50개씩 내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5년형, 6년형 살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다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가해자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회복이 되냐? 이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피해자가 뭐 어떤 내 신분의 회복은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그 트라우마나 그 생활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이 응보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것을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이 두 명 싸운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첫째랑 둘째랑. 그러면 싸워서 막 와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 애들도 완전 거의 고자질쟁인데 싸우자마자 바로 오잖아요. 누나가 뭐 했어. 뭐 혜준이가 뭐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 넌 이거 잘못했고 넌 이거. 이게 이번에 네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빠르게 판사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냐면 자녀들은 내가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인정받아 판사한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판사한테 그 반성문 내듯이 와서 내가 더 피해자야 내가 더 피해자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커서 우리 세대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듯이 점점 더 난맥상으로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 국민의 금쪽 이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뭐 이거를 좀 더 이제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자녀와 친구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라서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키우긴 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할 때가 많은데 첫째랑 둘째랑 싸우면 일단은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고 그 분위기도 싫고 그 귀찮고 얘네들 그냥 서로 가서 기분 좋게 놀면 좋겠는데 계속 나에게 와서 뭘 해달라 뭐 얘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귀찮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잘못을 안 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싸우면 혼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싸우면 내가 아빠가 가만 안 둔다 뭐 싸우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갈등상에서 배우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배우는 게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와서 이제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줘. 걔가 내가 세 번 인사를 했는데 다 무시를 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뭐 뭔가를 만들었는데 너무 못 그렸다고 했다 나한테.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절대화될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럴 때 우리 자녀를 막 위로해주는 거예요. 막 얼마나 속상했겠니. 뭐 걔가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야. 뭐 걔 엄청 기분 나쁠 텐데 걔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귀찮아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 그래 알겠다. 네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하고 넘어가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친구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딸이 먼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 딸이 먼저 너는 왜 이렇게 뭐 노래를 못해 이렇게 해서 걔가 열받아서 있다가 그림을 그리자마자 와서 너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자체에서 그 우리 딸이 배워야 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그게 계속 기억이 나서 그 친구가 뭔가를 할 때마다 그것이 기억이 나서 위축될 수 있다라고 네가 실제적으로 이 아이의 삶에 피해를 끼쳤다. 친구의 삶에 어떻게 회복할 거냐. 사과면 되겠니? 사과만으로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겪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똑같은 문제를 40이 되어서도 겪고 50이 되어서도 겪더라고요. 제가 이웃 공동체 사이에서 싸우는 거 보면 그 초등학생들 싸우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계속 싸워요.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갈등이 커지더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맞는 사람인 거예요. 자녀는 무조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저는 그래서 자녀한테 기회가 되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억울함이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도 다 이유가 있고 다 생각이 있고 다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모른 채로 우리가 바로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이 셋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폭력적일 수 있는 사항은 세 번째 사항인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와 싸우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 다루는 사람들이랑 싸워서 싸우면 안 되거든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녀는 항상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판사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가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호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심지어 갈등 당사자가 나일 경우에도. 이제 그때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세계관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어떤 세계가 그러니까 자녀가 받아들이는 세계관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계속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기분 상해죄를 또 자기에게 가장 크게 삼는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늘 피해자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의 위안이 됩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무기가 돼요. 근데 그것이 나를 결코 더 주체적이고 더 자유한 삶으로 이끌지는 않더라는 거죠.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이 폭이 넓고 깊이가 깊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을 욕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강은 왜 이 모양이야? 이 강이 왜 이 모양이야? 이 강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체적인 인간이라면 돌을 넣고 다리를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그 강을 건너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의관이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안에서의 정의관이 이 회복적 정의관과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회복적 정의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이자 방법으로서 어떤 잘못에 연관이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함께 피해와 필요를 확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명해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은 너무 쉬운 과정 말고 어려운 과정을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화해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TIC라고 불리는데 1996년에 아파르테이트가 끝난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조직된 법원 같은 보건적 사법기구라고 하는 거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승인하고 데스몬드 투투가 의장을 맡은 이 위원회. 다 아주 유명한 이름들이 나왔는데 아파르테이트 아시죠? 이게 남아공에서 남아공의 원래 그 주류 지배 계층은 백인 그 화란에서 넘어온 백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지배 계층이라고 사실은 그 지배 계층 피지배 계층이라고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이미 1990년대가 훌쩍 지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실제적인 사회 구조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남아공이 이 흑인과 대다수의 백인과 대다수의 흑인으로 구성되었던 이 남아공이 아파르테이트가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게 그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냈었어요. 엄청난 차별과 고통을 당하면서 흑인들이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넬슨 만델라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이제 피지배계층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한마디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하게 그 권력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때 보통 역사적으로는 늘 어떤 일이 있었냐 숙청이죠. 숙청이 일어나고 처벌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잖아요.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죠. 그때 얼마나 많은 왕족들이 처형을 당했습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많은 왕씨들이 처형을 당했습니까? 이런 건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아공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보시면 나오지만 폭력 가해자들은 또한 민사 및 형사 기소에 증언을 하고 사면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 어떤 피해를 입었고 공동체 피해를 입었고 이 공동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에 한해서 사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류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실 많은 나라들에서 화해분쟁조정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실제로 있는 이제 법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법정기관들이 온 세계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주 적은 수긴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작년 기사인데 올해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의 조정위원을 24명에서 올해 33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그 촉법 이거 연령 올려야 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뭐 두 명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교폭력은 둘 사이가 친했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할수록 그 관계에서 고립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친한데 한 명이 약간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진스럽게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다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이제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 좀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잘 나가기 시작하는 친구들. 근데 한 명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둘이 계속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는 시간에도 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진행되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피해를 보고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당연히 요즘 같으면 뭐 학폭이 열리고 막 뭐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고용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고용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요즘에. 근데 화해조정위원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 무조건 소년형, 5년형 이렇게 딱 때리는 것이 아니라 화해분쟁조정위원회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 근데 조정하는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주로 이런 식이에요. 이 피해자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삼촌, 피해자의 뭐 가족들, 학교 선생님, 피해자의 친구들 이런 그 사람들이 모두 그 분쟁 조정 회의 시간에 들어와요. 들어오고 가해자도 들어옵니다. 가해자도 들어와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때까지 있었던 그 가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해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받은 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와서 그 자리에서 읽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3, 4시간 정도 읽는 거죠. 그럼 읽고 나면 가해자가 보통 되게 모든 가해자들이 그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한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피해자가 우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우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실제로 학폭이 일어났을 때 소년형은 5년형 때리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해로 인해서 교실이 어떤 붕괴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까요? 전혀 모른대요. 전혀 모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판사한테 반성문 50장씩 낸다는 거예요. 그 가해 학생이. 그리고 나서 소년형 갔다 오면 그게 오히려 자기의 하나의 그게 돼가지고 더 잘 나가는 일진이 되고 나는 내가 뭐 벌 받았다. 내가 잘못한 것만큼 벌 받았다. 이렇게 해보는 거. 근데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자의 회복으로도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피해자는 그 친구가 분명히 벌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길을 가다가 누가 돌을 던져서 갑자기 맞은 거예요. 그러면 길을 갈 때마다 계속 두려운 거죠. 돌을 맞을까 봐 혹시. 근데 그 일들이 전혀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 상처로 남아서 제가 40이 넘었지만 40대지만 여전히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그 20대가 넘어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10대 때 당했던 그런 학교 폭력 때문에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회복시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혀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가해자를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커뮤니티가 회복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엄벌주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해분쟁조정위원회가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가해자가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한테 매우 가혹한 거예요. 차라리 제가 만약에 그 가해자였으면 그냥 저는 감옥에 가겠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돼봤지만 실제로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는 두 발 벗고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됐을 때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교실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한 10가지 정도 적어서 4개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판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네가 이걸 지킨다고 약속했을 때는 5년형을 한 1년형으로 감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5년형에 처하겠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화해조정위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그럼 첫째와 둘째가 싸웠는데 아까 저처럼 아빠 싸우지 말라고 했지. 뭐 누가 잘못했고 아무 상관도 없어. 싸운 거 자체가 잘못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네가 잘못했네. 이건 네가 잘했네. 이게 아니라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속상했고 왜 네가 이런 행동했고 이렇게 했을 때 누나가 어땠을 것이며 이렇게 했을 때 동생이 어떻게 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너무 지리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가 컸을 때도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자신도 돌아볼 수 있고 상대방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클 수 있겠죠. 새로운 정의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적 선언을 통해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주로 피해자, 학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성 관련된 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내가 행동이 너무 그거 했나? 내가 너무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당한 건가? 내가 너무 못났나?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법정적인 선언은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걔가 잘못한 게 맞다. 근데 법정적인 선언만으로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트라우마와 실제적인 그 상처와 피해들이 회복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말을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혹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것도 매우 정서에 안 좋기 때문에 보시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보시면 후기가 막 그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이 영화를 보고 난 생각은 정서에 안 좋은 영화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런 영화인데 복수에 관련된 영화예요. 그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에 하나인데 복수를 하다가 이 병원이 망가진 영화예요. 근데 원래 가해자였던 최민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수를 성공하지만 마지막에 그 복수 당하고 있는 이채민식이 너가 나한테 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긴 것 같아? 아니야. 난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정한 복수는 뭐냐? 진정 피해자가 회복되는 건 뭐냐? 가해자를 때리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회개를 해야 피해자가 회복이 되는 거죠. 가해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삶을 바꿔가야지 피해자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쉬운 정의관을 가지고 자녀의 삶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세계관이 바로 자녀의 세계관이 됩니다. 혹 배우자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일방적인 너희 아빠처럼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 아빠는 성격이 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엄마는 평생 동안 고생하고 살았어 너희 아빠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사실 그거 자체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자체가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말에서 계속해서 아 엄마는 피해자였구나, 아빠는 피해자였구나, 나는 그런 가해자를 만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가야 하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정의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코. 왜냐하면 100%의 정의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일어났던 일이 바로 마녀 사냥이고 바로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100%의 정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쁜 일에만 사용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 가정에서 늘 이 십자군 전쟁을 버리곤 합니다. 배우자와 버리기도 하고 우리 자녀와도 버리기도 하죠. 내가 십자군으로서 자녀를 점령하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죄의 계획이 아닌 회복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잘못한 거 단죄하는 거 잘하잖아요. 법칙 딱 정해놓고 이거 틀리면 이제 엉덩이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너가 이런 행동을 했고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지를 좀 어렵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객체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회복의 상황으로 갈지를 고민하는 아이로, 이것이 바로 주체의 관점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얘기. 제가 사실은 제가 잘해서 이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조에서 나눌 때 우리 조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 목사님 판사하시면 진짜 잘하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자녀에게 했던 말 듣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드린 말씀이고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적용점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성급한 판사가 되지 않기 가족 회의 좀 왜냐하면 자녀들이 말하라고 해도 말 못해요. 이게 시간이 쌓여가면 갈수록 부모의 기세와 이 관계 역학 관계 억눌려서 말하지 못하거든요. 그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 상황들 그 분위기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집도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마음껏 해라 이렇게 해서 들어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그런 회의들을 활용하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다른 고민, 다른 질문하게 만들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천 예시해보면 어떤 잘못을 했는가 보다는 누가 피해를 당했는가 어떤 원칙을 위반했는가 보다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잘못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가 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질문의 내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눔 하시면서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에서는 그 갈등이나 또 자녀가 혹시 겪은 갈등 그런 것들에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 뭐 효과적인 방법을 나눠주시면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패했던 방법을 나눠주시면 또 우리가 서로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자녀를 중재자 화평케 하는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실천 어떤 것을 실천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또 나눠보시면 또 우리 자녀가 더 주체적이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늘 많고 또 잘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은 크지만 실제 자녀와 함께 할 때에는 우리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바쁜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또 정서적으로 빈약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너무 쉽게 접근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갈등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들 속에서 단순하게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고 더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나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교제 시간 가운데 함께하사 더욱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